이제 함께 선고하실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선언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그 설교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과 그 일을 해석하며 이스라엘들에게 적용하는 교훈으로 주었던 이 귀한 말씀이 모세가 전했던 그 동일한 말씀에 대한 의도와 목적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영에 속한 이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대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패한 역사,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약적 사랑이 신실하게 실행된 그 역사를 기초로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강의 형식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과 28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될 저주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저주가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보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동기 부여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7번에 걸쳐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돌아다니만 했던 이유는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탓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징계 이 두 가지 양날의 차원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계가 선언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을 마다하고 뒤늦게 이제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나타났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선언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복종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새로운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뜻에 하나님께서 가담하시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요 믿음도 아닌 쓸데없는 오기요 만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이처럼 오기와 만용에 가까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리하여 스스로 그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때로 있지요. 주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식의 우리 식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만 되었고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는 이 지혜자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두 번의 훈계가 주어지면 그 삶을 고치고 교정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막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탕진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때 돌이키는 것인데, 물론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그 복을 받으니 기회를 다 탕진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음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어떻게 실행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다니며 방해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란 것은 한두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8년의 세월을 가리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데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까지의 거리는 한 1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는데 무려 38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말씀대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바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악평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말해서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죽고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너희의 자손들만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8년 동안,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그 기간이 38년이나 소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보로 걸을 수 있었던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추산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아마 한 200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사람만 추정하면 몇 명쯤 되겠는가라고 할 때 보통 한 12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갔을까요? 물론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가라고 환산하면 85명 정도가 매일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온 천지에 무덤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원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람은 다 불택자가 되겠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신학의 틀로 성경을 이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40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완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에야 노아 홍수 때 전체를 다 쓸어버린 것처럼 한꺼번에 그냥 그들을 다 죽이시면 될 터인데 왜 38년이나 걸리는 이 긴 기간 동안 1세대의 사람들을 죽이셨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의 차원에서 행해진 일인데 반해서 38년에 걸쳐서 가나안 1세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징계의 차원에서 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한 번의 징계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의 심각성을 금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완악하게 징계를 받다가도 고삐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 죄를 짓는 습성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그때는 더 이상 죄를 돌아보려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 안의 죄성이 점점 고개를 내밀면서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짜릿함을 우리로 회상하게 하여 또다시 그 죄로 몰고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처단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사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그런 일의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매일 그런 일을 실행하시는 것은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경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매일 때로는 한꺼번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멸하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세렛 시내가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38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죽이신 여호와께서 멸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지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아빠 50대로 보이느냐? 제가 이렇게 때로 물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젊어 보여서 좀 그런 일에 좀 편들어주기를 바라는 이 나쁜 심사로 아빠 50대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50대 중반 아닌데 50대로는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생각 같으면 아직도 건강하게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 동기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날 내 종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야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사모님을 만나 뵀거든요.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신방을 전주로 갔는데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뇌종양 걸리셨다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죽음은 인간의 죄의 삭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고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다. 그저 자연의 섭리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기보다 이 역시 어쨌든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결과로 인생은 죽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성찬에 불경스러운 태도로 참여했다가 그들 중에는 어떤 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지어 잠자는 자들도 있다 그랬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멸하지 않고 38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멸하신 데는 단순히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의 심각성만 가르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원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 비로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북은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돌아다녔다는 말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38년 동안 세일 산 주변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반응하지 못한 자신들의 계획과 결심을 강요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련시켜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침묵정진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두루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 세월을 38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명령이 주어졌는데 3절에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돌아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서 많은 훈련의 기간을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가서 강요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다 할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기까지 그냥 광야에서 두루 돌아다닌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무슨 우리를 무슨 다람쥐 쳇바퀴 뺑뺑이 돌리듯이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느냐? 뭐 이쪽으로 가라면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시든지 그러지 왜 지금 1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38년 동안 왜 자꾸 이 훈련을 시키는가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을 수행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결정과 선택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달았겠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힘이나 재능이나 대단한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죠. 헛된 일에 우리 인생 전체를 탕진했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거듭 드리고도 내가 한 실수를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뜻에 민감한 것이요 그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38년 동안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채 그들은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돌아야만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지요? 잘 모르십니까? 앉아 일어섭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거 시키죠. 그게 무슨 훈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앉아 일어서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 명령 한마디에 한몸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38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그 단순한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교당 1층에 탁구대가 있는데요. 탁구를 배우면 제일 많이 시키는 훈련은 라켓을 쥐는 훈련 그리고 스매싱하는 훈련을 그냥 끊임없이 시킵니다. 그게 안 되면 빼기고 뭐고 다 안 돼요. 기본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더 높은 성화의 차원에서 일들은 우리 안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 신앙생활에 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가 나지 않느냐? 저는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아주 단순한 일 아닙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성경 매일 읽으세요? 기도생활 하십니까? 그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의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라고 되어 있죠. 아주 단순한 말이죠.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38년이나 이 순종훈련이 되어졌고 건너가라 하니까 이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고 2세대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훈련받는 기간이었죠. 그 기간이 38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들이 에돔 땅을 지나칠 때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을 그리고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 삶은 그런가? 여러분들 과연 부족함이 없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아니면 사업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한번 해보는 말씀이지 실존적인 자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아무런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풍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조차 너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38년 동안의 시간을 단순한 징계의 기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알고라는 말과 함께 하였으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군에 가면 고참이 쫄병들을 훈련시키고 얼차례 시킬 때 본인은 하지 않지요. 입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겪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에 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도자에 동반한다 할 때 반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금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성을 입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함께 취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이 대신 겪으시게 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가나안 땅은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도 얼마나 부패한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만드셔서 절대로 약속의 유업은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신약적 언어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할 수 없음과 하나님만의 할 수 있음을 38년 동안 그들은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산 거민, 에서족속이죠? 그리고 롯의 자손이었던 모함과 암몬 자손, 이 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이 확보한 기업을 충분히 보존하고 존중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은 언약 족속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유다왕 요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찬양대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송할 때 자중질환이라는 그런 일들이 물론 나타났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족속이 역대하 20장에서는 가장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임을 알 수 있고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를 보면 이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 선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었지만 역사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어떤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서 각 민족들이 서로 나누어서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렇죠? 요즘에 과학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사실은 조상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죠. 부모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다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시는 작업이 바로 구속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이스라엘, 암몬, 모압에서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와의 인척관계에 있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처럼 다른 일단의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너희들의 기업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의 기업은 손대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보편적인 삶의 원칙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을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편협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으시지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 복음은 거부할지언정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와 태도는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과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으나 그리하여 역사적인 종국으로 바라볼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행하실 일이요. 우리 편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 있는 이 신학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요즘에 아주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신자들 중에 복음주의 혹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마치 신자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을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로 이해하는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취급하면서 신자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개혁교회가 개혁교회답게 서지 못하고 또 개혁주의 신학이 제대로 가르쳐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안에서 이런 신학적 논쟁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신종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 신종 언어가 무엇이냐면 엄밀한 개혁주의와 따뜻한 개혁주의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엄밀한 개혁주의, 따뜻한 개혁주의.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지 엄밀한 개혁주의자와 따뜻한 개혁주의자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 본인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 우리 현상교회가 교회답게 세우는 것, 이 일에 전무한다는 그 사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그런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과 다투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모압과 에돔 자손이 어떻게 그들이 기업을 소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본래 그들이 취한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을 그들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땅은 그들이 취한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함이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랬는데 못 취했지. 그런데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마치 너희들보다 못하다고 여기지는 그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은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리하여 자신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서 자손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통의 사람이지만 언약적 자손으로서는 그 지위를 상실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나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업을 주셨다면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 의도가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10절, 11절에서 에밈 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에밈은 르바임이라 불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밈이라는 말은 에이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아낙 사람과 같이 키가 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보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우리 못하겠다 그랬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언급을 굳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그 자손이 강대하고 키가 커서 도무지 우리는 취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좀 멸시하고 하수로 보는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들은 그들을 다 몰아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들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히 징계와 심판의 기간만이 아니었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 이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귀한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38년의 기간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중대한 실수를 범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사람은 참 좋은데 신학적 분별이 좀 없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어떤 질문들을 해오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이 다단계에 맡겼다가 전체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즘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저희 교회 홈피에 들어와가지고 하이델베르 이온다고 웨스트민스터 곳을 좀 들어보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일 두세 편씩 듣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것을 진작 몰랐을까? 내가 그때 만약에 그런 정도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올라 있었다면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책을 하는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합니다. 중년에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실수를 망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자책감도 생기고 그때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죠. 그러나 이런 뼈아픈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복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든지 잘못된 어떤 꾀임에 빠졌든지 어쨌든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쭉 겪으면서 비록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건강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을 여러분들의 구주요 주님으로 이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범한 중대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만큼 그 사실에 늘 마음을 두시고 기뻐하시면서 남은 여생의 삶,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임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잘 견뎌가시는 그런 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정해야 될 것이며 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를 가르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되 그들과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자리로 부르시기에 오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밝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로 인한 영혼의 무거운 짐으로 좌절하고 낙심치 않고 주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다루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